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8억 달러 예산을 의회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요청한 이번 예산은 모기 통제 사업 확대와 신속한 백신과 진단실험법 개발, 저소득층 임산부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가 급증하는 봄과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모기를 매개로 확산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두뇌를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두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미주 지역 26개국에 확산돼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모기에 의한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남미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돼서 돌아온 환자들은 존재합니다. 터키와 독일이 8일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터울루 터키 총리는 이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양국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나서도록 공동 노력을 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누만 크루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7일 CNN 투르크어 TV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이미 3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공격하자 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터키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터키에 3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17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화 지도자 앙산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지난해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출범할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의회에서 이달 중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 군부가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관측통들은 수치 여사와 군부 간 진행 중인 협상으로 후보 선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동안 민 아웅 흘라인 육군참모총장과 수차례 만나 대통령 선출을 포함한 차기 정부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은 전략적 손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부시보는 8일 사설에서 북한은 중국이 1960년대 이뤄낸 양탄 개발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탄이란 원자탄과 수소탄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문은 50여 년 전 중국과 북한의 현 상황은 시대와 국가 규모, 경제력의 뒷받침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 기술은 과학기술이나 경제적 번영과 무관하다며 양탄 개발이 북한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효과는 작은 대신 전략적 손해는 훨씬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고체 연료, 탐측 시스템 등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아울러 북한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난국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만 1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외환 보유액은 전달에 비해 995억 달러 감소한 3조 2,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외환 보유액은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를 계속 매도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외국 학자와 금융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요일인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 and SMS.
한국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목격해왔기 때문에 예측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 도발적이며 유엔 결의를 반복해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들을 실험하고 생산하며 지금은 미사일 발사 체계를 완벽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중국, 한국과 시도하고 있는 일부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며칠 전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시설이나 미국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처음으로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핵무기 시스템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요일인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어떤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가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 and is in a serious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성명은 이사국들이 특별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면서 지난달 6일 실시한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앞서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던 사실을 상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이런 결의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또 다른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결의 위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 밖의 성명은 이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사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다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tough.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comprehensive. We are determined to break new ground.
핵실험에 뒤은 북한의 이번 불법 행동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에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긴급하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만다 대사는 이어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신속하고도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안보리의 조치에 이사국들 모두가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o continue to defy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o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hole world.
오준 대사는 또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안다며 이 돈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서방 측과는 다소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류제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의 이런 단호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앞으로 강력하고 실효적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논의를 시작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미한일 등 국제사회와 중국과의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결의안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과 한국 등 개별 국가들과 유엔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현철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지난 7일 오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상당히 전격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간을 기존에 통보했던 8일에서 25일 사이에서 7일부터 14일 사이로 수정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예고 첫날에 바로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북한도 발사 3시간 만에 중대 발표를 통해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발사 직후에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죠?
네, 한국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를 체제 유지를 위해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 행위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 미국은 토요일 저녁 휴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죠.
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에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각국의 움직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조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유엔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죠?
네,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에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이데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서 미국과 한국 또 일본의 외교 장관들도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로 어떤 점들이 강조됐을까요?
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국 보호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 장관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과 별도로 전화통화를 갖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태세, 특히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의 목적은 두 나라가 사드 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이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중국은 그동안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긴급히 초치해서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의 이번 그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확정할 경우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원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명으로 줄였다가 650명으로 추가 축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7일엔 공단 체류 인원을 또다시 50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온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중국에 대해 과거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적지 않은 부분을 중국이 해야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참 의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제재 범위에 대해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저지 측면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북한의 장거리 시험 발사 직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긴급 초치에 항의하고 자국에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드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인 종말 모드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에만 적용될 뿐 중국 안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네네. 북한에서는 지구 관측용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를 명확하게 확보하겠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보면 5월 달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준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이것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핵이 5고 미사일이 5라면 네. 5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 7 정도의 그런 회초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북한을 코너로 몰고 가는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한 말로서는 압박이 나오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그런 압박의 강도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아주 강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제재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드 배치, 이 한반도에 네네.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사드 배치를 네네. 포함해서 그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라든지 한일 간의 정보협정 등 앞으로 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 차원의 군사적 그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적으로는 이제 사드 배치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엔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한일 간의 정보협정이랄지 또는 지금 키리졸 훈련이 곧 재개가 되는데 2월달 정도 하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북한 압박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을 강하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 중국이 네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네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우려하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은 자국의 턱을 겨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드의 방향이랄지 또는 그 탐지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과 미국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중국을 결국에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중국의 우려가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 김장수 한국 대사 주중 대사를 조치하는 그런 행보를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드 문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로 문제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을 했는데 자, 앞으로 네. 이제 북한이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도 NLL 선상에서 북한이 NLL 이남수역으로 그 북한 함정이 기동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간헐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들을 또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월 초까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 지금 4월 15일 또 4월 25일 이런 북한의 중요한 또 정치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그 군 창건 기념일이고 4월 25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또 한 번의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워낙 지금 핵과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현재 어떤 국면, 북한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압박 국면들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행보를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면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을 핵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 6자 회담.
네네.
이것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압박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압박 과정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자회담 틀을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6자회담의 무용론도 나오고 6자회담의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푸는 대화의 창구로서는 육자회담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열기를 식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러한 지혜도 요구된다. 그렇게 본다면 압박과 대화 이 부분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악화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나라로서 유엔 안보리사국 등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고 즉각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나라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갖지만 그 같은 권리도 국제적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내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와 미넨 안보 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전방위 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윤 장관은 오늘부터 이틀간 유엔을 방문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과 면담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 기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이어 11일에서 13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외에 독일과 유럽연합, 유럽지역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등과 만나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존 튠 의원이 지난 3일 북한과 이란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존 코닌, 팻 튜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 구입,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에 상응해 경제와 금융제재를 일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거나 습득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증명하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모두 복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른 불량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무기 기술 판매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으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란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기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NLL 침범은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8일 오전 6시 55분쯤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으며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뒤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수차례 경고 통신에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으며 한국군이 76mm 함포로 경고 사격을 하자 북방 한계선 북측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거리는 300m 정도였지만 한국군의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에도 20여 분간 북방 한계선 남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군 경비정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준비하면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이번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은 의도적인 것으로 한국군의 대응 움직임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의 북방 한계선 침범 의도는 계산된 것이라며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실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미사일로 발을 하고 또 서해에서 그런 NLL 침범을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보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정부를 향해 가지고 정부가 무능한 거 아니냐, 북한이 저렇게 하도록 왜 계속 놔두느냐, 뭐 대화라든지 달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 센터장은 북한이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 여러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연달아 감행한 북한이 북방 한계선과 비무장 지대 등에서 국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군 작전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 수단, 방법으로 서북도서나 후방지역 등에서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김용현 한국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금년 KRFE 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 전략 자산을 전개시켜서 연합 무력 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특히 미군의 핵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지휘함,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며 항공모함엔 전투기를 비롯해 70~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에 항모 강습단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참가 병력 5,750명, 전투기는 45대 늘어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오는 15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북통모가 그 2015년 100일, 정기국회 100일 동안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미술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NANK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2013년 9월 30일 광화문에서 시작해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간과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렇게 두 차례 진행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 현장 사진을 전시해 놨는데요. NANK의 인지연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뭐 비전도 희망도 좀 이렇게 상실한 채로 지내던 번역가, 영어 번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탈북민 연출가가 만드신 뮤지컬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음을 제가 한 몇 개월 후 깨달았죠. 유독 스토리를 보고서 좀 많이 놀라고 무거운 충격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일상으로 파묻기 싫어서 제가 글도 쓰고 또 자원봉사라는 액션으로 이어지니 그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모았는데요. 이 사진전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습을 모은 초대형 사진 한 점과 캠페인의 기록, 그리고 참여자들의 대형 사진 34점, 소형 사진 등이 걸려 있습니다.
아, 2013년 9월 29일이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일요일 낮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북한인권법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검색을 해보니 그 다음날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30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컴퓨터에 앉아서 타이핑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결성했으니 내일 정오 12시에 동아일보 앞으로 오실 분은 오세요 하고 편말 하나 들고 9월 30일 날 그 100일의 시작을 진행했고요. 그 9월 30일이 1일째이면서 이제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을 저희가 온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날 2013 9월 30일에는 7명 모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길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기꺼이 참여하신 일반 국민들이십니다.
100일간의 홍보운동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인도나 코트디부아르 등 외국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머리에 모자에 저렇게 쌓일 정도로 눈 오는 날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분이 단 한 분, 저 페이브라는 인도인이세요. 그래서 저 정말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사진은 게르다 에를리히라는 독일의 북한인권운동가이십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정치범수용소 없애라,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중지하라라고 거의 10여 년을 외치신 유명하신 북한인권운동가신데, 저와 또 우연히도 그 캠페인 시간에 방한하셨을 때 마주치셔가지고 저렇게 귀한 사진 남겨주셨습니다.
전시회 현장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박창현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포즈가 주먹을 쥐고 있는 포즈였는데, 꼭 올해는 꼭 그때 2015년 그 당시에는 꼭 이제 통과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사진도 데이터도 저장하고 결국 그게 이제 알리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ANK의 대외협력국장 정혜숙 씨와 이봉국 고문은 우연히 이 홍보운동에 참여하면서 단체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요. 아마 제 사진이 여기에 있기는 한데, 저 끝에 있긴 한데, 아마 보시면 여름에 정말 슬리퍼 신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광화문을 지나갔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부터도 그냥 바람만 있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저런 피켓을 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저부터라도 근데 이렇게 이런 참여가 무슨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대표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몇 번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광화문 네거리를 이제 자주 산책을 하다가 캠페인 하는 거를 보고, 맨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왜 여기 나와서 캠페인을 하냐고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서 그 뒤부터 지나갈 때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 아닙니까?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그런 형제 자매고, 그래서 북한인권법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다른 편말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3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는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8일 공습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당선된 트리도 총리는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중동에 파견된 캐나다 전투기 6대를 철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캐나다 정부는 이 지역에 배치하는 군사훈련관 수를 늘리고 정찰급유기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8억 달러 예산을 의회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요청한 이번 예산은 모기 통제 사업 확대와 신속한 백신과 진단실험법 개발, 저소득층 임산부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가 급증하는 봄과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모기를 매개로 확산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두뇌를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두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키와 독일이 8일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터울루 터키 총리는 이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양국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나서도록 공동 노력을 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4일간 국경이 개방되기를 기다리며 3만 5천여 명의 시리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터키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터키에 3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은 전략적 손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북한은 중국이 1960년대 이뤄낸 양탄 개발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탄이란 원자탄과 수소탄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문은 50여 년 전 중국과 북한의 현 상황은 시대와 국가 규모, 경제력의 뒷받침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로켓 기술은 과학기술이나 경제적 번영과 무관하다며 양탄 개발이 북한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효과는 작은 대신 전략적 손해는 훨씬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고체 연료, 탐측 시스템 등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아울러 북한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난국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만 1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외환 보유액은 전달에 비해 995억 달러 감소한 3조 2,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외환 보유액은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를 계속 매도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17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지난해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출범할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의회에서 이달 중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 군부가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관측통들은 수치 여사와 군부 간 진행 중인 협상으로 후보 선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동안 미나웅 흘라잉 육군참모총장과 수차례 만나 대통령 선출을 포함한 차기 정부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뉴햄프셔주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실시된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머스 대학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얻어 한 달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